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제는 첫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지금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이죠. 대구 경북 지역 연결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대책부터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까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죠.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 파열음이 나고 있는 미래통합당 공천 문제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2월 21일 금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60년대 넥타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안 메고 오셨습니다.
금요일이잖아요.
아, 해방의 날이신가요?
예, 뭐 그냥 의미는 없습니다.
네. 네, 금요일 갑자기 오후의 풍경이 궁금해지는데 네. 사적인 영역이니까 여쭤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사망자도 나왔는데요.
예.
국내 확진 환자의 수가 지금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지금 세계 3위가 됐습니다. 20일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82명이 늘었다가 오후 4시 기준으로 82명이 되었다가 오후 4시 기준으로 22명이 또 늘고
예.
이후로 지금 종로, 광주, 전주 등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예.
특히 지금 신규 확진자 대부분 이 31번째 확진자가 다니던 신천지 대구교회 쪽에서 지금 많이 퍼져가지고 방역당국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지역적 유행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고 지역사회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제 이번에 확진된 경상북도 청도 대남병원 13명 중에서 사망자가 한 명이 포함이 됐죠. 이 국내 첫 사망자였는데 이제 20년 넘게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19일 새벽 폐렴 증세로 숨졌다 라고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이 31번째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초기 추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이제 다른 분들과 이제 발병 시점 보니까 비슷한
시기가 같으면 그 사람이 전파자가 아닐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31번째 확진자도 2차 감염자 아니냐.
네.
그럼 이제 1차 이제 그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이제 초점이 되는데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걸 보니까 신천지교회 교주의 형 장례식이 지난달에 있었고
그렇죠.
이때 어떤 그 전파가 시작이 된 게 아니야. 물론 추정입니다.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중국 교인들도 꽤 있으니까
네.
중국 교인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혹시 거기서 1차, 2차 지금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31번 확진자도.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 왜냐하면 이게 시기상 맞지 않아요. 31번부터 됐다 그러면 지금 같이 발병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의미 있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 장례식에 이제 그 누구누구가 와서는
그렇죠?
완전히 파악이 사실 가능할까도 싶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만약에 그 중국 그러니까 교인이 그러니까 참석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좀 추적조사 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되고요. 자, 이 문제는 2부에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데 현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총선 관련 뉴스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민주당으로 출마 강행 의지를 밝히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금태섭 의원하고 김 변호사를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 다른 지역 출마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 면접을 치른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과 곧 현재 얘기하고 있는 출마 지역구 경남 출마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지금 통합당 TK 물갈이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림 최교일 의원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대구 달서병 공천 신청했었는데 서울 강북 험지에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뭐 아시겠지만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이 오는 24일 합당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손학규 대표도 기자회견 열고 24일에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내려놓는 거 맞죠?
네, 이번에는 네, 24일에 네. 내려놓겠다라고
뭐 본인이 했으니까요. 얘기했으니까 번복하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좀 재밌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으로 탈당을 했던 안철수계 의원들이 미래통합당과의 합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타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다만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은 통합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까지 좀 확답을 달라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계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지금 가려고 하는 거냐라는 정확한 입장을 뭔가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네. 했고 아직은 안 밝히고 있는 거고
네.
이게 그래서 명확한 어떤 길이 보이지 않으면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네. 집단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네. 일단 이동섭 의원이 염동열 의원과 접촉을 한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동섭 의원은 좀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동섭 의원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 외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지.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하면 안철수계 의원 일부가 동요를 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건너갈 가능성을 제기를 있다. 하고 있는데
네.
집단 행동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개별적으로 접촉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런 보도는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집단으로 또 해가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저희 비례대표들도 꽤 있고.
네.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셀프 제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요.
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일당이 되면이라고 발언한 걸 두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나 고민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
정치의 금도를 넘었다. 국정농단 세력이 본격적으로 문 대통령 탄핵을 나서고 있다라는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걸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이 그 공방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공방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을 거론을 했고 어제는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론을 했고
네.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어찌 본다면 그림이 뻔하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총선 이슈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반문 어떤 표를 결집시키고자 한다는 의도 뭐 그런 처럼 치고 빠지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분석은 당연히 뒤따르고 있는 건데
네.
오히려 저는 궁금한 게 왜 이거에 대해서 윤건영 전 실장이나 고민정 전 대변인이 더 이제 넓히면 민주당이 정면 대응에 나섰을까? 정면 대응이 과연 득일까 실일까? 오히려 이게 포인트 아닐까요? 왜 정면 대응에 나섰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슈가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재정 의원한테 지금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에서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오차범위 아니냐 밖에 좀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 겁니까? 심재철 원내대표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본인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지금 이재정 의원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끝나고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정 의원을 찾았어요. 이재정 의원을 찾으면서 이재정 어디 있어? 이재정이 너무 이기니까 지금 이러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잠깐만요. 근데 그건 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지금 그 모든 여론조사를 확인하고 하시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선거 구도가 나오고 나서 제가 최근에 지금 여론조사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보면은
네.
여론조사 그 기간에 따라서 오차범위 아니냐 밖이냐 조금 달랐습니다만 이재정 의원이 모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좀 주의를 기해서 팩트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네.
되는 문제니까
네.
다시 한번 이제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단순히 당에 대한 그 총선 구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구도를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반문표를 보이게 한다는.
그런 만약에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 제가 지금 그 던진 질문 왜 민주당은 정면 대응에 나섰을까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얼핏 보면 민주당이 정면 대응에 나서면 결국은 이 탄핵 프레임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갇혀버리고 반문 결집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볼 때는 거꾸로인 것 같은데요.
친문
왜 그러냐면
지지자 결집도 있죠.
이 상태에서가 돼버리면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게 총선 이슈가 되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탄핵만 거론이 될까요? 박근혜 탄핵까지 같이 거론이 될까요? 다시 말해서
세 개 다 그런데요. 노무현 그렇죠. 탄핵까지요.
그러니까 탄핵 이슈가 불거져서 과연 그렇다면 민주당이 득이냐 미래통합당이 득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면밀하게 계산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반문 결집만 이야기라고 있지만 이른바 친문 결집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된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지지세로 봤을 때, 뭐 지지 참 통계 얘기가 조금 그렇지만 지지율로 봤을 때는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요.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로만 봤을 때는요.
네.
뭐 오차범위 밖에서
네.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집토끼 잡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집토끼 잡는 식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통합 과정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했는데 네. 강을 건너기는 했는데요. 침묵의 강을 건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합 과정에서 탄핵에 대해서 거의 이런 방구 얘기가 거의 없지 않았잖아요. 네. 그잖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탄핵 이야기가 불거지면 그것이 이른바 문재인 탄핵으로 한정돼서 총선 이슈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어제 왜 정면 대응으로 나섰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하게 또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일단은 현역보다는 지금 출마자들이 후보자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건영이나 네. 고민정 전 대변인이. 네. 그거 자체도 그런 겁니다.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쪽이 현역보다는 그쪽이기 때문에 네. 또 선거에 또 바로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어제 고민정 전 대변인이 한 얘기가 눈에 띄는데요. 16년 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탄핵을 도모한 이들의 후회가 다시금 그 역사를 반복하려고 한다. 저는 이 멘트가 굉장히 그렇죠.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박근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기까지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실 그 좀 아픈 기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된다면은 사실은 당연히 서로 간의 내부자 결집용으로 작용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만약에 그런 딱 친문 대 반문 구도로 몰고 가게 된다면은 어디가 유리할 수밖에 없나?
그래서 네. 저는 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통합당 중에서 그러니까 더 얘기했다가는 예. 불리해져요 더 이상.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 차원에서인가 예.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이제 당 전체 지도부 합니다. 전체에서 이야기가 될 건가를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못해요.
완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 그게 아닌가.
여기서 말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이걸 한번 좀 확인을 하고 한번 좀 바로 포인트를 여기 두고 한번 이후 어떤 건 이제 공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고유정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의붓 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제주지법은 지금 살인, 사체손괴, 사체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네.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 또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되고 과학 법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의심과 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어쩌면 예. 예상했던 좀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싶어요.
법조계에서는 그 이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예.
그저 검찰에서 또 이렇게 병합을 했던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에 따르면 한 명을 살해가 유죄가 됐을 때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없습니다.
아,
연속 살해.
아, 최근에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예. 특별한 어떤 이유가 돼야 사형이 선고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 97년 이후로 우리가 실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검찰에서 그래서 의붓 아들까지 합쳐서 병합을 신청을 한 건데 증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직접 예. 증거가 없이 간접 증거 여러 개 모아서 지금 한 건데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쪽 부분이 무죄가 되니까 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다른
직접 증거는 이런 겁니다. 도구 같은 거요. 네. 살해 도구 예. 아니면 목격자 진술
예.
뭐 과학적 증거들 예. 간접 증거는 뭐냐면 그거를 봤을 거라는 뭐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으로 검색 기록했던 거 아니면 그 시간에 깨 있었다라는 증거 예. 전화를 했던 전화 통화를 했는데 통화에서 뭐 이렇게 살인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쉽게 말해 그 수면자가 시간... 등장을 하는데 예. 수면자만 등장했다는 이유로
됩니다.
그 수면자를 먹였다라는 걸 입증하지
입증해야
못하면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 간접 증거들.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예. 아, 이 정도면 예. 직접 증거에 가깝구나라고 이게 우리 모자이크 아니 뭐 합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합쳤을 때 가능하면 가능한데
예.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으로 돌아와서 예.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 입장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경찰은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책임을 좀 면하기 어려졌습니다. 증거 확보에 실패를 했으니까요. 또 검찰 역시 지금 정황 증거를 통한 혐의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항소심이 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또 당일 이제 재판 현장에서 유가족분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면서 좀 국민 감정상 좀 또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게 과연 앞으로 또 2심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추가적으로 만약 검찰이 이를 더 확고하게 받을 만한 추가 증거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추가 증거를 확보를 못하면 의부다들 살해 혐의는
무죄가 됩니다.
항소심에 가더라도 무죄가 네.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항소는 할 거예요. 쌍방이. 예. 그 정도 본인은 지금 우발적 전 남편도 우발적 사례라고 좀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항소를 할 거고요. 예. 검찰은 무죄된 부분 항소를 할 건데
예.
바뀌려면 네. 좀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경찰 책임도 일부 있지만 처음부터 고유정이 완전히 이거는 자기가 짜고 뭐 다 치워버리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근데 아. 그럼 갑자기 퍼뜩 떠오른 생각이 아마 이게 그 재판 중간에 검찰인가 네. 경찰이 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의부다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흘러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다 전화 통화 내용이에요 뭐 통화하면서 아. 뭐 자기 엄마랑 저기 얘기하면서 뭐 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얘기인데 그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건데
야,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다 간접 증거입니다 간접 증거인데 개연성이 큰 간접 증거일 뿐이지
예.
살해 동기를 추정하는 개연적인 간접 증거일 뿐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부다들 살해 혐의가 나왔을 때 이제 그때 그러니까 언론이 질타했던 것 중에 그때 경찰이 초동 수사만 제대로 했고 네. 증거물 훼손만 없었더라면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 지적을 계속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판결에 나왔고 그 지적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경찰의 책임을 조금 뭐 잘못했던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예.
고유정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증거 인멸했고 한참 석 달 넉 달 이후에 사건이 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걸 확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가 고유정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걸 없앴을까?
네.
우리가 이제 상식적이고 합리적 의문은 드는데
네.
법정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의문은 정반대죠.
그렇죠. 그렇죠? 법정하고 네.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정반대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법리와 상식의 이제 간극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다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저도 마음속에 있는 생각하고 법적 판단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증거재판주의.
네.
특히 이 사건은 그래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네.
아버지에 의한 압착에 의한 사망. 그 네. 부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네. 부분만 완벽하게 제거를 한다면 사실은 살인죄가 맞겠죠. 그 어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재판부 입장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전 남편 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뭐 그 항소심 간다고 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죠.
저는 그건 뒤집힐 가능성 네. 아예 없다고 봅니다.
아예 없다. 아,
또 이래 말하면 안 되죠.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엊그제의 경우를 지금
네,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